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 먼저 그냥 명령을 해요. 첫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는가를 보죠. 그리고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벌을 허락하시고 그걸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래야 했는가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어느 책에든지 이 패턴이 일정해요.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도 이성을 가진 인간인데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거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런 방법을 안 하세요. 그냥 일단 무턱대고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보면 그런 패턴이 등장을 해요. 자,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돼 있죠? 1절부터 명령에 그냥. 자,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도, 책무, 규례 또는 율법을 정해서 그거를 상세하게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키워서 뭐 써먹으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른 다음에 이득을 보려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규칙과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왜 먼저 명령을 할까요? 이런 거죠. 집에서 초등학교 어린애가 있는데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철딱선이 없는 애를 앉혀놓고 너 공부란 말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러고 설명을 한들 걔가 알아들을까요? 알아먹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 속에 담아진 너의 행복이라는 의미를 알아먹을 수준과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은. 누구나 성인으로 태어나는 법이 없고 어린아이로 출생하듯이 아직 어린 수준이란 말이죠. 이제 막 홍해 건너서 겨우 이제 광야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귀를 알아먹을 수준이 아직은 시기적으로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핸들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써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도 빨리 응답을 해 주시고 또 사탕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잘 키우는 방식이 있어요. 애들 공부시키려면 상벌을 주죠. 너 이번에 5등 안에 들어오면 세발 자전거 사준다. 대학원생에게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대학원 다니는데 너 이번에 1등 해오면 아빠가 세발 자전거 사줄게. 그런 부모 없어요. 이거는 초등 수준의 아이를 향해서 하는 양육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대학을 들어가고 자기 앞가름에 대해서 고민할 나이가 되고 또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할 나이쯤이 되면 공부 뜯어 말리죠. 좀 자면서 해라. 아니에요. 이거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알아서 해요. 스스로 해요. 말리죠, 오히려. 몸 돌봐가면서 하라고. 놀면서 좀 하라고. 건강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사탕도 주고 기도응답도 빨리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의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때는 응답도 잘 안 되고 더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게 고단해져요.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먼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명령 속에 담아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나 의미를 이 백성들에게 설득할 시간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다 설명을 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좀 우리가 보십시다. 2절 보세요.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이거 다 어디서 벌어졌던 이야기죠? 애굽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기를 좀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 나왔던 1세대들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1.5세입니다. 1.5세는 미국에서 그 이민자들에게 붙이는 그 호칭이 있죠. 1세, 1.5세, 2세. 자, 1.5세는 누구를 1.5세라고 그래요? 아버지 손잡고 미국 건너갔던 아이들. 한 중학교 나이까지. 고등학교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 따라서 부모 따라서 미국 건너간 아이들을 1.5세라 그럽니다. 거기서 거의 자란 아이들을. 그리고 2세는요, 거기서 난 아이들. 2세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이제 1.5세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1.5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1세대의 경험도 가지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의 경험도 공유한 샌드위치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애굽의 기억이 있어요. 물론 홍해의 어마어마한 장면도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 겪은 세대예요. 양쪽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경험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홍해의 경험을, 애굽의 경험을 하나님이 기억해 만들어요. 왜 기억해 만들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4절부터 좀 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매라서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지금 두 시대를 기억해 만들어요. 첫째는 애굽에서의 경험. 또 하나는 광야에서의 경험.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땅을 열어서 그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향해 거역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집어삼켰는가를 이 세대들이 봤어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이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장면을 여기 아주 상징적인 두 사건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 경험시키는, 기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연연토록 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땅이랍니까?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건 항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표적, 기사, 역사 이런 것들을 왜 기억해 만들까요? 그것은 과거를 반추해서 거기에 머물러 살도록 거기에 연연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언제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 살 땅도 내가 그와 같이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런 비교를 시킵니다. 두 현장의 차이를. 자, 잠깐만 앞을 볼까요? 첫째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 살 땅은 어떤 땅인지 아니? 이 두 개를 비교를 시켜요. 그 현장이 10절을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자, 차지하려는 땅은 어느 땅이죠? 가나안이죠? 이들이 나왔던 땅은 어느 땅이죠? 애굽 땅이죠. 그죠? 이 두 군데를 어디에서 지금 비교시키는 거죠? 광야에서 비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 땅의 삶의 특징을 딱 한 줄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자, 애굽 땅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죠.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가꾸고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땅의 삶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이 땅에도 두 종류예요.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그 자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속에. 자기 속에 자원이 기껏해야 얼마 못 가서 우리 시장용으로 앵꼬가 나요. 우리 자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들이 들어가 살 땅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 돌봐주시는 땅이라. 자,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살 땅도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역시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농사지으려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비옥하고 평평해야죠. 근데 그 땅은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농사짓기에 합당한 땅인가? 전혀 아니올시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갔다 왔잖아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 지혜로워서 물을 길게 뽑아다가 전부 스프링쿨러로 해가지고 뿌려서 땅을 비옥해 만들어 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땅은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산이 높고 땅은 거칠고 골짜기가 많아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이중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첫째, 그 땅도 역시 농사짓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이걸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 역시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그래서 누가 돌봐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는 이중적 메시지가 가나안이라는 공간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은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 땅인가 하면 그 땅 자체가 그리스도 안의 삶처럼 순종해야 복을 경험하는 땅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나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께 순종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땅이에요. 땅 자체가 조건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땅이 무슨 조건이 좋아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약속의 땅이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사적 표현을 할까요? 그 땅 자체가 주님께 순종해야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락의 강수를 누릴 수 있는 땅이란 뜻이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결론으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 두 땅을 비교하면서 애굽 땅의 특징,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거둬야 되는 땅의 특징을 가졌어요. 가나안도 조건은 만만치 않은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결국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과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간혹 강가에서나 바닷가에서 이 공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원효대교 밑에서 족구를 하다가 누가 똥볼을 차는 바람에 그 족구공이 한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조대원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마침 구조대원들 그 경비 초소가 있었어요. 긴 막대해 가지고 이렇게 건졌던 적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조그마한 공인데 별거 아닌 공인데 이 물에 뜨죠. 가끔가다 장난으로 수영장 같은 데서 이런 비늘 튜브 공같이 된 튜브를 막 물속에 밀어넣으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물속에 밀어넣어져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또 삐집어 나오죠. 절대 물속에 안 들어가요. 결국은 또 솟구쳐요. 풍풍 솟구쳐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안 빠집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물에 안 빠져요. 오히려 그 조그만 공에 사람들이 매달려서 두세 명이 둥둥 떠다닐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 아주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흙을 가지고 이렇게 잘 빚었어요. 그거 사람입니까? 아직 물질이에요. 사람 구실을 못하죠? 언제 사람 구실합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바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숨을 쉬시죠. 숨을 내쉬면서 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제서야 그 물질이었던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하고 리빙 소울이 돼요. 산 영이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무슨 환상을 보죠? 마른 뼈다귀들이 쫙 시체, 죽음의 상징인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가득이 메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요. 생기가 임해요. 그러자 근육이 붙고 살이 피어지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동원이 되죠. 그렇죠?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부활의 주님이 초죽음이 된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은신처로 스르르르 들어가세요.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몸이니까 부활체니까 스르르르 들어가셔서 그 초죽음이 되어 있는 공포에 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 받고 새 능력을 입어서 온 천지에 사방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어 놔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일관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역사를 뒤집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뒤집어 봤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 재밌는 비교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아래 운행하시니라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 궁창은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베드로를 보면 주님의 명령을 쫓아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꼬르르 가고 빠지죠. 그때 주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물속에 빠져들어간 베드로를 낚아채 다시 걸어서 배에다 태웁니다. 자, 성경에서 바다 또는 물은 못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여자 전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다에서 나와요. 그리고 돼지에게 들어갔던 귀신 떼들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디로 들어가서 몰사합니까?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몰사해요. 바다는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그래서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바다.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와 같으니. 우리는 매일 이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있고, 바다 위를 쫙 빠지지 않고 유유히 운행하는 자가 있어요. 저 한강에 가면 새빛 둥둥 섬이 있어요. 그거 타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새벽의 주제는 우리가 오늘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살려면 오늘도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은혜의 힘이 빵빵히 채워져서 살면 이 세상에 살아도 빠지지 않고 허우적거리지 않고 위에서 떠다닐 수가 있어요. 둥둥.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그 이치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면 그거 얼마나 연약하고 빈약하고 가난해요. 금방 물속에 꼬르륵 빠집니다. 금방. 그러나 내 속에 새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거센 파도가 와도 그 공은 안 빠져요. 안에 바람만 확실히 차 있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한번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고수부지 나가서 한번 공을 물에다가 던져보십시오. 밀어넣어도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그냥 가라앉아버려요. 여지가 없이 가라앉아버려요. 결국은 뭐냐? 딱 두 가지예요. 오늘도 바람 쭉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그 겉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맨날 꼬르륵 물 먹고 캐캐거리고 징징 짜고 그렇게 살아가는 패턴이 있고, 오늘도 이 새벽기도 나와서 빡시게 기도한 다음에 새 은혜, 새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습을 다시 스케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려가지고 지가 밀고 가요, 자동차를.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기름이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면 운전대에 앉아서 탁 스마트키 버튼 누르고 악셀을 밟는 대로 그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딸딸거려가지고 맨날 빨간 문 들어오고 그것마저 앵꼬가 나면 내려서 이제 자기가 차 밀고 다녀야 돼요,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자기가 차 밀고 다녀, 그냥. 그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헤게거리고 남한테 막 영적인 피곤함을 누룩처럼 전파하고 그러겠어요. 오늘도 외부로부터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 심령과 하루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실력 믿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속에 들어와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또 80개 캠퍼스를 우리 손에 맡기셨사오니 그 캠퍼스마다 모든 세속의 때가 거두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붉은 십자가가 캠퍼스마다 점령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